에스겔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에스겔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이후부터 회복이 되는데 에스겔서에 의하면 성소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들이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 개천을 이루고 나중에 강이 되는데 아주 엄청나게 풍성한 강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요. 생명들이 다 회복이 되고 심지어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갔는데 바다가 변하는 그런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에스겔서가 마지막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인데 그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변화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만한 이런 사회적인 힘을 갖추어서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오늘은 22절과 23절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분명히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다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게 이렇게 행함인 게 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함은 사실 앞을 읽어보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니까 성전이 훼파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방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 거죠. 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이 이렇게 행함은입니다. 근데 이유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어느 민족의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그 민족이 힘을 다시 얻어서 그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죠.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이죠? 80주년입니다. 이제 이번 달 8월 15일이 되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게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서 자기의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게 회개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교육화되고 사람들이 잘 되어서 해방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해방이 5년만 늦어졌어도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좌경화됐을 것이다. 이런 추론 보고서들이 제법 많거든요. 일본이 망해서 그런 거죠. 일본이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이 해방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이게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심은 근데 그 다음이 좀 쇼크해요.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위한 것이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끌려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런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더럽혀진 그 상황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21절을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성경 피신 분들은 21절을 찾아가 주시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낄 만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성도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이름과는 달리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요. 자기 계시를 하셔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요. 정말 그 이름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이름을 진실되이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셔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존귀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신앙생활 끝까지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의 이름을 아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존엄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은 꼭 얘기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사리에 안 만든 듯한 일을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함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이런 그 관심이나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1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유력한 집에 있는데 이 아버지 주인이죠. 이 집 그 가장에게 굉장히 가장이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 꼬맹이 중에 하나를 이 또 다른 집에서 입양해 왔어. 근데 얘가 개구지야. 온통 개구지야.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아버지가 아끼는 것들을 자꾸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일단 떼놔야지 뭐 어떡해. 그렇죠? 왜 훼손 못 시키도록 뭐 분리시켜야 되겠죠. 분리시킨 다음에 혼도 좀 나게 해야 되겠죠.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입양했어도 이 애가 자기 애긴데 그래도 같이 살았는데 이 애가 완전히 망가지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서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얘기를 읽고 또 읽어보니까 이 두 가지 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셔야 되는 일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을 망가뜨린 자도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둘러서 배려해서 너희를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책 한 권 보여드릴게요. 이건 표지만 보시면 되는 책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런 책입니다. 내려주시고 얇아요. 얇고 저 책을 쓴 사람들은 이제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글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문화가 일본에는 있대요. 뭐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발췌된 내용들인데 글자 하나가 왕방울만 해요. 보통 여러분이 읽는 책의 한 10배 정도 커요. 그래서 한쪽에 몇 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얇은 책인데다가 저건 정말 사실 이렇게 뭐 그냥 재미로 잠깐 앉아서 한 5분만 보면 될 책이고요. 저 책을 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이 형님이 되죠. 동서가 되는데 이 형님이 미국에 사셔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 책을 구입했대요. 왜 구입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인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 책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 책을 사서 보면서 본 다음에 저를 준대요. 근데 제가 딱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책을 그냥 사서 저 주고 싶었는데 자신도 읽고 주는 것처럼 배려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죠? 할아버지께서 그 옛날에 할머니하고 사랑할 때 가슴이 쿵덩쿵덩 뛰던 거를 할아버지 돼가지고 다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춘했나? 사랑이 나에게 오는 다시 왔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 사랑이 온 게 아니고 부정맥이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저 책을 이렇게 받으면서 저 책을 전해준 분의 배려가 이렇게 그 기억이 나요.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샀는데 그냥 너도 뭐 관심 있으면 봐라. 그런 얘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만한 것이 점점점 줄고 지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한다는 것은 뭘 그 사람만 늘 위해 주는 게 배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분명히 배려입니다. 제가 전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 학점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 중에는 학점은 좋지 않은데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 구약에 관련된 과목을 이렇게 쭉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노트를 뭘 해놨는데, 너무 샤프하게 노트를 해놨어요. 너무 아주 예리해요, 관점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그거 좀 내가 복사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지라 그러는 거야, 저더러. 가지래요, 그거를. 너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또 생각하면 된대. 야, 수준 차이 나죠, 수준 차이.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요, 얼마 후에 깨끗하게 정리를 잘한 이 정리한 노트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이걸 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건 나를 위해서 했는데, 혹시 너도 필요하면 하나 가져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얘가 나를 위해서 한 거구나. 근데, 기분 나쁘지 말라고 좀 더 배려해 준 마음으로 나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너도 하나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따끔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왠지 어감은 너를 위한 것 같아.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절 23절을 보시게 되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위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느냐. 그의 이름이 실추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할 때 그 방법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주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찾아보면 다섯 가지로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다섯 가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그분을 규명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 고유명사를 넘어서서 그 안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는 방법까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진짜로 부르면, 그 이름을 알고 진짜로 부르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부르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이 마음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없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지금 바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바를 때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준 계시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내가 알아가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덧립어가는 것은 성경이 준 축복의 방식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몇 개 나온다고요? 다섯 개. 자, 여러분 몇 개나 아시는지 지금부터 이제 체크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건 아시죠? 여호와, 야훼. 그 뜻은 조금 이따 할게요. 두 번째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엘로힘. 야훼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는 이름인데요. 엘로힘은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신이 하나님이야. 그 신이 하나님이야. 창조주 그 신을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가하시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여랍니다. 주님, 주님. 시편 등에 주님, 주님, 주님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그 주님이 아도나이인 거예요.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 더 들어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평균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은 뜻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름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마지막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것도 뭐 이렇게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다섯 개 복습하고 갑시다. 야훼로 할게요. 여호와로 하지 않고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엘 엘리온,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엘 엘리온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 이거 참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이 하나님, 이 이름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엘 엘리온은 성경에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롯이 이방 왕들에게 붙들려가,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가요. 붙들려가는 롯을 구출하려고 쫓아갑니다. 구출해 오죠. 그때 특이한 인물을 한 분 만나죠. 누구죠?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을 만나요. 이 멜키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이 엘 엘리온이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가보셔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오죠?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나오고요. 21절 건너뛰고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형용 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서술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우리도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엘 엘리온이란 말이 쓰이는 흥미로운 또자리 하나가 있는데 91편 1절인데 제가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아는 구절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되다 이 얘기예요. 지존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예요.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요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 자리를 주목해보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요 인물들에게 빼놓지 않고 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여 번성케 하시고 너희들이 창대케 된다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절만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뭔가 행하시겠다는 거야. 좋은 일을 행하시는 거야. 풍성한 일을 행하시는 거야. 이때 나타나시는 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풍성한 일을 너에게 행하시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아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이제 1번 갑니다. 1번이 뭐였죠? 야훼였어요. 야훼. 야훼는 여기에 나옵니다. 잘 아는 구절이라 성경 바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실 때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계속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게 하는데 지도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원어랑 거의 직역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미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그동안 단절돼 있다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말을 번역해서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존성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존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존재를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존재하고 싶은 모습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하고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다 고정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맞춰야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엄이 있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나 상대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도 언약의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야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에스겔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너희가 내 이름을 이방 족속들 가운데 가서 더럽혔느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걸맞지 않은 대접을 받도록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그렇게 교회를 존중하지 않느냐, 왜 성도를 성도답게 보지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까 이렇게 행하시면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상태로 보고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끄집어 내신 겁니다. 근데 이게 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이 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거룩하게,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어날 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계속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완성된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서 그 이름 안에 생명력이 생기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실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부르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름? 그 다섯 가지 이름에 제한되지 않아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묵상하셔도 좋아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진짜 고백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 이름을 마음속에 담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절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에스겔서부터 쭉 성경을 펼쳐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안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가능한 원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 이름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계속 지금 사도행전 2장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 처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36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38절을 보게 되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도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 요한이 말하죠.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들은 그 이름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게 헌신이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고 능력뿐만 아니라 능욕을 받았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